지난 수요일 때는 그 변호사 더둘로가 바울을 고발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고발에 대한 바울의 변론이 나옵니다. 이 바울은 여러 해 전부터 재판관을 알았다고 하면서 입을 뗍니다. 이때가 57년인데 당시 이 벨릭스 총독이 부임한 지약 5년 정도 되던 시기였습니다. 이어서 11절부터 13절까지 바울은 내가 무리를 소동한 적이 없다라고 변명하지요. 11절에서 보듯 바울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간지 열이틀, 뭐즉 12일밖에 안 됐는데 그 가운데 이 소란을 피울 만한 일을 내가 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13절을 보면은 증거도 없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변론을 하다 보면은 늘상 좀 생기기 쉬운 일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변론이라는 것이 공격을 받아서 방어하는 측면이다 보니까 상대방을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은 모두 이를 부정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생길 수 있죠. 예를 들면은 나는 그곳을 이 지나쳐만 가봤습니다라고 정확하게 말하는 대신에 나는 그 근처에 가본 적도 없다라고 이 과장해서 말한다든지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해도 이 얼굴을 본 적은 있습니다라고 하는 말하는 대신에 나는 그 사람 어떻게 생긴지도 몰라요라고 이렇게 조금 약간은 살짝 왜곡해서 말하기 쉽습니다. 뭐이 정도면 사실 괜찮은 수준이지요. 실제로 이 청문회 같은 것을 보면 아주 살짝 그 거짓말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이 철면피가 돼가지고 오리발을 내밀면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곧 들통날 사실인데 그왜 저렇게 미련한지 이해가 안될 때도 있죠. 바울은 그런 식으로 변론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무미건조하고 어떻게 보면 냉철하게 자기 변론을 할수 있었던 까닭, 이 원하는 바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자기 변론하는 까닭은 뭡니까? 내가 이 빨리 이 한시코 빨리 이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런 이 사실대로 말할 때도 있지만 사실을 조금 꾸미거나 이게 과장해서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진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저 이 상황을 모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마땅한 권리를 주장하기도 하지만 그저 사실을 말하고 그 말하는 과정에도 그리스도를 나타내고자 함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 자기 변론의 어투가 마치 제3자에 대한 변론이듯 냉철하고 사실 무척 디테일합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는 내가 그런 적 없으니 증거를 대보라 하지요. 14절에서 16절까지는 갑자기 자기 신앙의 고백을 썼습니다. 내가 이거 고백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리스도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14절을 보니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른다라고 고백합니다. 앞서 바울을 고발한 이 변호사 더둘로는 그 도라고 표현하지 않았지요. 매우 악의적으로 나사렛 이단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바울은 그 도를 따름을 부정하지 않고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이도 내가 따른다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나는 결코 부정하지 않았다라는 사실도 뚜렷이 밝히지요. 15절에서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곧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하는 이 바리새인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23장에서 보았듯이 바리새인들 역시 육신의 부활을 소망하며 굳게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차이점이 있다면 그 바울은 이러한 소망을 갖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것이지. 바리새인은 그리스도를 보면서도 발견하지 못했고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그 육신을 가지고 그대로 죽임당하고 그 육신 그대로 다시 사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바울의 그 인생을 뒤바뀐 이 사건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를 통해서 그 유대인들이 말했던 바리새인들이 굳게 믿었던 육신의 부활을 실제적으로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바울은요, 이 정도의 변론에서 딱 그칩니다. 더 이상 나가지 않아요. 부활의 소망을 그리스도께 연결시켜서 복음을 전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않습니다. 일단은 우선적으로 제기된 고발의 내용부터 차근차근 변화하는 것이 순서라 여겼을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바울은 항상 사람과 하나님 앞에 거리낌 없는 양심 가지려 애썼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바울의 고백, 우리의 태도를 돌아보게 만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람과 하나님 둘 모두 앞에서 거짓된 양심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사람 앞에서는 정직한데,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된 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 세상에 보면은 참, 그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참 괜찮다 싶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들 사는 자세를 보면은 정말 참 사람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살아가려고 애씁니다. 사람들 앞에서 정직한 양심으로 가지고 살아가려 애씁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양심 깨끗하지 않습니다. 거짓된 양심입니다. 불신자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한 체 하지만 사람 앞에서는 양심에 털이 난 채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는 정확히 말해 하나님 앞에서는 또 정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사람 앞에 털날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다는 것그 자체가 모순이죠. 그 자기를 속이는 사람 뒤에 있는 그 하나님을 못 보기 때문에 할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이 바울의 고백처럼 사람과 하나님 모두 앞에서 깨끗한 양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 성전을 더럽힌다라는 고발에 대해서 이 반론을 제기하는 부분입니다. 이 17절에서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5년 가까이 선교를 다니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여러 교회에서 헌금을 모아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말을 하면서 바울은 내가 내 민족을 이라고 표현합니다. My nation. 내 나라라는 말입니다. 당시 그 유대교 민족 종교였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스라엘이라는 개념이요. 그 영토적인 개념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 민족적인 개념. 즉, 그 유대교인들이 이룬 나라가 곧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유대교를 믿는 나라였고, 그 민족이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잘 알고, 내 나라라고 표현합니다. 나 스스로도 유대인이었고, 또한 이스라엘은 나의 나라이고,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돈을 모아왔다라고 변론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우리나라의 민족 종교의 상징, 이 성전을 더럽힐 생각 따위는 전혀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18절의 내용처럼 바울은 이미 쓸데없다라고 생각했던 이 결례를 유대인들을 위해서 행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옛 율법적 관습을 따를 필요가 없었지만 유대인들의 연약함을 배려해서 따른 일이었습니다. 바울이 성전의 율례를 이 고의적으로 거스르고자 했다면 이러한 결례 애초부터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결례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이 결례를 따랐던 것이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이 야고보 사도의 제안을 순순히 따라 이랫동안 행했던 결례였지요. 바울은 오히려 자기를 고발한 자들을 조사해 보라고 제안합니다. 만일 자신에게 죄가 있다면 오직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외친 죄뿐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이 하나하나 드러난 것처럼 로마법은 물론이고요. 유대법에 따라서도 이것은 죄가 아니지요. 이 바리새인들 다 부활을 믿는 자들이었거든요. 물론 그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아서 그렇지. 이 벨릭스 총독은 이 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천부장 루시아를 기다린다는 구실로 이 재판을 연기합니다. 그리고 23절에서 보듯 백부장에게 명해서 바울을 지켜보되 자유를 주라고 명합니다. 벨릭스는 이 바울의 유무죄 여부를 판결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뭐 대충 알수 있습니다. 딱 보면 알수 있습니다. 이미 죄가 없다는 사실을 본인 스스로가 알았어요. 이따 손 치더라도 뭐 아마 경범죄 정도 뭐이뭐뭐 벌금 몇만 원 먹이면 끝날 수 있는 걸로 뭐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의 친구들이나 친척들이 그를 돌보아 주러 오는 것 막지 않도록 합니다. 한마디로 이 감옥 생활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시설 보호 정도의 수준이 된 것입니다. 바울을 죽이려는 자들로부터 바울을 보호하되 바울이 할수 있는 일 막지 않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24절에 나오듯이 며칠 뒤에 벨릭스 총독은 자기 아내를 대동하고 바울을 불러냅니다. 여기에 소개되는 아내가 이 드루실라라는 아내인데, 드루실라는 이 벨릭스 총독의 세 번째 부인이었습니다. 38년생이었어요. 이때가 만 20세가 채 되지 못한 때였지요. 유대 역사가 이 요세푸스는 벨릭스가 이 젊은 여인에게 반해서 이 드루실라의 첫 번째 남편과 이혼하도록 유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뻤을 뿐만 아니라 이 권세도 상당했습니다. 이 드루실라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러니 그 후세 헤롯 아그리파 2세의 그 여동생 되는 셈이죠. 막강한 집안이었습니다. 엘리스 총독이 눈독을 들였던 이유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총독 부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때 증거한 핵심의 내용이 25절인데 세 가지지요. 첫째가 의의입니다. 여기서 의는 그 정의할 때그 우리가 말하는 그 저스티스가 아니라 이 righteousness입니다. 공적인 의를 말하기보다는 이 개인적인 윤리 차원의 의를 말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둘째는 절제지요. 셋째는 장차 올 심판이었습니다. 바울이 이세 가지를 유독 강조해서 말했던 까닭은 바로 이 부부에게 가장 시급한 메시지라고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총독이 두려워하지요. 두려워서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6절의 접속사가 참 인상적입니다. 26절에 이 접속사로 시작되는데요. 동시에라는 말로 시작되지요. 방금 분명히 뭐라 했습니까? 지금은 가라. 두려워해서 맞죠. 내가 두려우니까 이 말을 듣고 두려워서 지금은 가라. 내틈 있으면 너를 부르겠다 하는데 동시에라는 말로 이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분명히 지금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서 바울을 멀리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바울에게 뇌물을 받을 수 있을까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러니한 상황을 26절 끝부분에서 뭐라고 하냐 하니까 더 자주 불러서 같이 이야기하더라. 두려워서 가라고 하면 물리치면서도 동시에 돈을 받을, 이 뇌물을 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이 돈의 힘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의와 절제와 심판의 이야기를 듣고 총독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돈의 유혹 때문에 바울을 더 자주 불렀다라고 합니다. 이미 벨릭스 총독이요, 직접 자기가 재판 한번 했잖아요. 그래서 상황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자기 변론을 하면서 나는 내 나라를 위해서 구제할 것과 재물을 모아가지고 왔다라고도 이렇게 했잖아요. 이 총독은 바울이 이거 돈좀 만져본 사람이네. 이돈좀 굴려본 지도자구나. 이거 딱 파악됐습니다. 재판 중에. 그러니 그 두려운 마음이 있는 가운데도 동시에 뇌물을 받고자 더 자주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일으키는 이 두려운 마음도 이길 수 있는 힘, 바로 돈의 힘입니다. 그만큼 돈이 강력합니다. 돈 만만하게 보면 큰코 다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웠고, 하나님 말씀이 두렵고, 막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오히려 그 두려운 마음을 극복하면서 이길 수 있는 것, 이 돈이 가진 힘 때문입니다. 돈은 그 정도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두려운 마음 극복시켜주는 그 정도 힘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지옥의 가장 강력한 천병, 다른 우상이나 이 다른 종교가 아니라 바로 돈일 것입니다. 특별히 신자들은 이 돈에 대해서 몇 번을 마음을 단속하고 애써야 하고 경계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철저히 절제하고 이 말씀으로 다스리지 않으면 금세 내 모습이 극이 종노릇하고 있는 것 발견하게 됩니다. 이 본문 마지막 27절에서 이태가 지났다라고 합니다. 이게 재판이란 게참 지지부진하죠. 2년 동안 이 해로궁에서 구금된 상태로 뭐 재판에 대해서 딱히 진행되지도 않고 2년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뭐 요즘도 재판이란 것이 얼핏하면 이래요. 절차도 많고 복잡하고 뭐 신중에 신중을 기하다 보면 뭐이두해 정도는 금방 흐릅니다. 이 기간이 흐르자 총독이 바뀌게 됩니다. 이 벨릭스의 후임으로 베스도라는 총독이 옵니다. 성경 말고 다른 역사적인 사료를 살펴보면 이 벨릭스보다 후임 베스도 총독이 더 공평했고 평판도 좋았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 벨릭스는 이렇게 물러나게 되었음에도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바울을 구류 상태로 그저 내버려 두었습니다. 아마 그 2년 동안 지켜보면서 뭐 자기 가까운데 뭐 해로궁에 둔거 아니 알았을 것입니다. 바울에게 죄가 없다는 것.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그대로 얻고자 내버려 둔 채로 무책임하게 자기는 퇴임해버린 것입니다. 이제 후임인 베스도 총독의 손에 넘어가게 되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로마행을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차근차근 준비하셨습니다. 소동에도 휩싸이고 재판에도 서고 구류 생활도 오래 하는 방식을 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겠죠.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바울의 로마행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후손인 우리가 볼 때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뭐 아니라면 그 끈질기고 이 철저한 이 유대인들의 손에 진작 죽었겠지요. 스데반 집사처럼 뭐 진작 그 순교하고 뭐 떠났을 것입니다. 이 헤롯궁에다가 구류시키는 방식을 통해서 로마 군인들의 호위를 통해 하나님은 바울을 지키셨습니다. 이 기간에 바울은 또한 서신서들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지금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 또한요 이 기간에 복음서를 정리하고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을 가능성이 무척 높습니다. 이 2년 사이에. 이 사람이라면 결코 이런 식으로 준비할 수 없지요. 누가 감옥을 이용하고 뭐 정부를 이용하고 공권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뭐 되지도 않을 뿐더러 생각조차 못하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도 여러 일들을 통해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그 순간은 모릅니다. 지나가 버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만 있으면 됩니다. 오직 우리가 불안해야 할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입니다. 그때는 우리 삶에 문제가 많이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강력히 붙들린 바 되어 있다면 그 어떤 상황이나 이변도 불안의 요소가 아닙니다. 감사의 제목이죠. 오히려 찬송의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서 인생의 여러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